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 밤새 밤잠을 설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잠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힘들게 밤을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밤새 일하느라 뜬 눈으로 지낸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새벽은 이들이 안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곤히 다시 잠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피곤한 몸이 회복되어 새 힘으로 일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움직이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고 답답하여 힘들어합니다.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고 예배당도 마음대로 갈 수 없어 힘들어합니다. 때로 어떤 이는 분노합니다. 어떤 이는 조급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조금 더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 부딪히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이해하려 하지만 우리 모두 지쳐 있어 서로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침상에 그냥 누워있는 그 모습이 그냥 속상하기도 하고 서로 배려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불편하기도 하고 서로 말을 조심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일인데 도리어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 말로 사랑을 전하며 행동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맹세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딸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싸늘해진 배우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배우자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결혼의 거룩한 서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전례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의도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서도 분노와 노여움이 솟아올라옴을 느낍니다. 또한 막무가내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다른 교회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움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돌이켜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교회라는 범주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세상을 진단하고 그들을 멸시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이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멀리하고 다가가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으나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강한 이들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약한 이들을 압제할 때에 그들의 팔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술수와 온갖 계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모략과 지혜로 제압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역사를 우리가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스트리아 현지 기업 근무 중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딸을 위하여, 딸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현재 무증상이지만 격리 10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 몸이 약하여지거나 면역력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감염병을 잘 이겨내어 재검사 시에는 음성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 학교는 한창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아이들과 돕는 교사들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멀리 있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장면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품으로 또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야곱이 이제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요셉과 베냐민을 향해서 복을 내려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설명을 함께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28절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모든 그 형제들의 그 축복, 그 야곱이 모든 자녀들에게 주는 그 축복을 요약하는 한마디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습니다마는 그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고 또 식견을 주시고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미리 내다보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복을 내려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그 지파에게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어떤 지파에게는 복이 가득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쭉 하나하나 읽어내려왔는데 물론 태생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복들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시간을 살고 또 똑같은 건강을 유지하고 똑같은 또 삶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르죠. 태생적으로 다르고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도 다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모든 결과들도 다르죠. 또 우리의 운명도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공평하지는 않다. 근데 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분량대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공평해야지, 똑같아야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셔야지,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주셔서 우리가 경쟁도 똑같이 하고 모두가 똑같이 살아야지,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의 맞는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민족을 이루는 그 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량대로 지금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달란트의 비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또 두 달란트 받을 사람, 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서로 다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다릅니다. 분량이 다르죠.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뭐 조금은 불평할 수도 있겠고 또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에게 걸맞는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좀 많아 보여도 그것은 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른 지파지만 하나 12명이 이제 하나의 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지파를 이루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가 다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르고 분량도 다릅니다. 은혜의 분량도 다릅니다. 책임의 분량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고 또 동시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서로가 다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지체로서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9장 29절 말씀은 이제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지성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이제 모든 축복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마지막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디에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이것은 야곱의 그 요청의 첫 번째는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47장에서 이미 요셉과 이미 약속을 했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꼭 나의 고향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또 형제들이 있는 모든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야곱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간절했을까. 야곱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고향 땅에 묻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에게는 정말 특별한 맹세까지 해가면서 요셉에게 간절히 강청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자녀들 모두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어디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그가 조바심을 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뭐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집트의 그 매장 문화라 그럴까요? 물론 왕 중심의 매장 문화이긴 합니다만은 그 매장의 문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라미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내용물들이 있고 또 많은 폐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웅장한 그런 그 왕의 묘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갖는 그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집트의 사람들은 애굽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도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믿음이죠. 그것은 그래서 살아날 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매장의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화려한 그런 매장의 문화였습니다. 요셉 정도의 단계라고 하면, 요셉 정도의 어떤 위치, 총리의 위치라고 한다면 아마도 적어도 아마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아마도 성대한 그런 예식을 거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 물론 성대한 예식에 대한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아마 큰 묘실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거주, 앞으로 애굽 땅에 큰 묘실을 만들고 온 가족들이 그곳에서 매장되는 그런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막벨라굴에 있는 그 모든 조상들의 그 어떤 뼈를 가져다가 다시 애굽에서 시작하자, 새롭게 더 좋은 굴에서 더 좋은 장소에서 시작하자고 해도 아마 괜찮았을 겁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로 말하면 앞으로 훨씬 더 좋은 문명 앞에서, 애굽의 문명 속에서 좋은 땅에서, 왕으로부터 받은 그 좋은 땅에서 그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은 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그 땅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야곱에게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는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자기 자신을 손자와 함께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자,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사서라는 표현입니다. 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햇사람에게서 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비용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큰 돈을 주고 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샀던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의 크기나 또 그 땅의 어떤 가치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애굽에 있는 어떤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초라한 땅 아니었겠습니까? 작은 땅이고 또 조그맣게 사놓은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23장에 보면 이제 사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샀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조그마한 땅이지만, 조그마한 땅에 지금 우리들이 묻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에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곳이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선조들이 이곳에 묻힌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했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묻었고 또 아내도 묻었고 또 이후로 모든 자녀들이 그곳에 묻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지금 애굽에 있는 땅과 비교해 본다면 아주 초라한 땅일 수 있고 지금 요셉의 위치에서 어떤 땅을 구한다고 하면 훨씬 더 화려하고 땅을 산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땅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샀다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께서 그렇게 묵상을 깊이 안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샀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샀다라는 표현이 사서 마련된 땅, 우리가 갈 곳, 아브라함이 사서 우리가 갈 곳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 되뇌이고 또 되뇌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갈 곳을 사서 내가 처할 곳을 하나님께서 사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약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갈 곳을 하나님께서 사시고 그곳에 묻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와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다. 그런 영적으로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 샀다라는 표현. 그래서 그 사서 지금 마련되어 있는 그 장소에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장소, 또 약속의 땅, 그 자리, 약속되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이 31절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야곱은요 정말 재밌어요. 이 끝까지 라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브라함 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그렇죠? 여기 다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도 나의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 아내라는 말을 또 뺐어요. 참 끝까지 끝까지 라헬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마음은 라헬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레아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라헬을 그곳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은 이제 그 근처에서 죽게 되니까 결국 라헬을 에브라 지금 베들레헴이죠. 그곳에 장사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라헬을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사실은 약속이 이어지는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아내는 레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 르벤도 나왔지만 결국은 유다가 나왔고 그의 자녀를 통해서 결국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거든요. 그 약속의 땅에 결국 레아가 묻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자신의 아내로 여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31절이 갖고 있는 그 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구절이 31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3절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 어느 인생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야곱의 인생이 꽤 길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면서 태어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투쟁하면서 태어나고 그리고 형이 나올 때에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이삭을 속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축복을 누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멀리 고향을 떠나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하면서 또 라반에게 속으면서 또 그 참 힘든 시간을 거쳐가고, 그리고 겨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는 라헬을 잃게 되고,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또 많은 시간 동안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린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며 살아가게 되고, 잠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모든 인생의 그 쓴맛과 모든 맛을 다 보게 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표현대로 험한 세월을 살았던 그 사람이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어딜까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 선조와 했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 그 땅으로 그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약속을 믿고 떠났다는 의미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를 그곳에 묵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마지막에 그 약속을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믿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아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묻히게 되면 어디에 묻힙니까? 물론 이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사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약속의 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두신 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묻힌 땅이 있고, 준비된 땅이 있다. 아무리 이것이 화려해 보이고 또 뭐 납골 땅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멋져 보여도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본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주고 사신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곳, 우리는 그곳을 사모합니다.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